네, 오늘 요한복음 8장 우리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계시냐면은 빛의 축제가 있었던 여인의 뜰에 지금 서 계십니다. 여인의 뜰에 서 계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증거를 하셨죠.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기보다는 어떤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는 증거를 하려면은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근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는 당신이 혼자 말하기 때문에 참 증거가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러한 내용이 오늘 19절 앞서 있던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도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신이 혼자 말하기 때문에 그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 증언은 내가 증언하지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자도 그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후를 살펴보면은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하시는 말씀,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증언하시기 때문에 내 증거는 참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듯이 유대인들이 절대 지지 않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이 본문을 읽게 되시 이 본문만 읽게 되시면 조금 이렇게 트리키한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던지는 말이죠.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그렇게 막 따라다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에게 너는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했을 때 유대인들 마음에 얼마나 반감이 일었겠어요? 분노가 일었겠습니까? 이렇게 잘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젊은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막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오셔가지고 왜 공부 안 하고 뭐 하노? 이러면은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고 뭐 하면은 바로 펜을 놓아버리잖아요. 그죠? 네.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관계에서도 이 정도인데요.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니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황금암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우리 서두에 예수님이 지금 여인의 뜰에 서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빛의 축제가 있었던 그 여인의 뜰에는 황금 궤가 1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인이 헌금하러 두 렙돈 드리러 들여온 것이 바로 여인의 뜰까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계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바로 근처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 오늘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가장 이렇게 우두머리 기관이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옆에 있어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이 강할 때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들은 하나님을 몰라 했을 때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은 그들이 충분히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잡지 못한 이유가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밝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 때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때마저도 예수님이 컨트롤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컨트롤한 것도 아니고요. 누가 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때, 아버지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그 때마저도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내가 내 자유로 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말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세상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아버지의 뜻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로 예. 아버지와 연합된 자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자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예. 오늘 본문에서도 그 뜻을 위해서 오셨고 그때 아직 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별로 충격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1절하고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여러분 이 짧은 두 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제가 한 말도 아니고요. 다른 누가 한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죠? 예. 예수님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주셨잖아요. 예,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줄로 저희들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사실 그렇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뭐 죄를 짓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종교적으로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수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너무나도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예. 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너희가 죄 가운데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빛은 그들의 외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본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토라를, 율법을 완벽하게 외향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묻어나오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만날 때는 가차없이 정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그들 삶 속에 일어납니까? 그리고 비단 이것이 유대인뿐에게만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현상이 이러한 증상들이 죄인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죄라는 것이 거짓말 한번 하고 옆에 사람하고 한번 싸우고 예, 그냥 새치기 한번 하고 그런 것을 예, 그런 것도 물론 죄된 행위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죠.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의 속성과 성품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생명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피조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 반응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에서 사람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그 게임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예, 선악과를 먹어버리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하와가 지어졌을 때 와우! 아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시 기침할까봐 예. 내 뼈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기뻤으면은 예. 마치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그 교제의 기쁨을 아담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지으셨을 때 그 기뻐했던 그 기쁨을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기뻐합니다. 와우 내 뼈 중에 빼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요. 하나님처럼 되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주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벌립니까? 첫 번째 마디가 하나님 당신이 지어서 준 저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예. 이게 자기가 주인된 삶의 증상입니다. 예. 정죄하죠. 판단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3장에서 4장을 넘기면은 예. 첫 번째 인류 첫 번째 형제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하나님 그 뜻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그 범죄. 예.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트럭처럼 이 범죄는 이 땅의 이 죄들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대를 지나가면서 예, 전후좌우로 세상 가운데 퍼져가는 그 모습을 창세기가 그리고 있고요.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인간들의 일의 증상인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절대 내가 주인 되어서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을 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 내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다. 차를 샀는데 차값이 오릅니까? 차값은 안 오르죠. 예. 그 좌우 중에 차값이 올랐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생명력 있는 관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예수님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예. 죄인을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유일한 독생자. 예.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고 마침이고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세 번이나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8장 25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또 이렇게 덤벼들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우리 원문의 의미로는 나는 처음부터 이것을 말해왔다.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향하여서 나는 이것을 이야기해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죄 가운데 죽을 것이야,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의미를 참 고민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경험하신 것을 대신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여성도님이 계셨는데 이웃에 신혼 부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젊은 부부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암 말기라는 것을 선고를 받고, 우리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두 달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러면은 거의 이제 정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젊은 가정이에요. 그러니 이 이웃에 계시는 이 성도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께 신방을 같이 가자고 이제 쪼르는 겁니다. 같은 교회 성도님도 아니고 좀 조심하는 의미에서 사양을 했지만은 참 이렇게 우리 여성도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한번 가주세요. 그래서 그 수요예배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에 가니까 아내가 이렇게 맞이하는데 썩 반기지 않는 거죠. 예, 늦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병실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물어보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 나오면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남편이 낮에도 우리 남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쳐서 지금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고 돌아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저는 성령이 인도하셨다고 봐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반드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그 환자분이 벽을 향해서 돌아 눕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형제님, 오늘 낮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형제님 나을 것입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형제님은 반드시 죽습니다. 자, 이야기를 하자 벽을 보고 돌아놓았던 이 형제가 그냥 화가 나서 이렇게 들여눕는 거죠. 다시 돌아누우며 얼마나 분노에 찼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이 목사님이 말을 계속 이어나간 것이죠. 저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형제님, 이 병원에서도, 서울대학병원입니다. 예, 이 좋은 병원에서도 돈을 정말 이렇게 태산처럼 쌓아놓는 사람마저도 오늘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병원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병원에서 이 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돈이 없어서 아니면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는 반드시 형제님뿐만 아니라 우리, 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환자가 그 누워있던 병상에서 몸을 기어이 일으켜가지고 꿇어앉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죽게 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형제님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앞으로 다가올 죽음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던 자가 더 이상 그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 말씀의 반응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심에, 이 말씀들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반드시 죄 가운데 죽는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빨리 죽기를 바라기 위해서 저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대로 그 죄 가운데서 사로잡혀서 죄가 왕노릇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 하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런 깊은 자각과 함께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말하여 왔다고 하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아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반드시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진짜 진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아담은 스스로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불순종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완전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완전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복종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여, 구원의 주여, 은혜의 주로 예배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지금 이 영생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런 귀한 생명을 누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누리시면서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거 잠시 하나님께서 가리우실 때도 있어요. 예, 건강도 가리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관계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뭐 좌절하는 그런 순간까지 가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들은 그것이 시작이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와 다른 자, 실수하는 자를 바로 정죄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조금 힘들게 하면은 그것을 못 견뎌합니다. 예. 자기를 모욕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면은 못 견뎌하지만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예.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구나 이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자들을 모으셔서 교회를 부르시고 공동체를 모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러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도요 정말 비전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걸 부를 때마다 저는 감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부르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 주님 다시 오실 때 감격하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울림이 되며 정말 내가 나가 주인 노릇하는 곳에서 나는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구나 이런 죄의 자각이 일어난 자들만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신 분 계십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빛이 되어서 그 자리에 내려오시고요. 지금 그 기쁨을 누리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참된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누시며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그곳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참 이 기쁨과 관계 안에서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하고 귀하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이 말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거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혹시 주인 노릇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정말 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더 나누며 증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할 수 있는 참된 교제의 기쁨 가운데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든지 기쁨을 나누며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